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지난 19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이른바 2 플러스 2 회의,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네, 2 플러스 2 회의. 한국말로 하면 미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 그대로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마주 앉아서 양국 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미한 동맹관계를 다지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예.
이번에 열린 그 2 플러스 2 회의는 지난 2010년에 북한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자 열렸고요. 그때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2 플러스 2 회의는 미한 연례안보협의회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안보협의회는 미한 양국이 만나서 안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예.
이 회의는 지난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요. 안보협의회는 매년 열리고 또 2 플러스 2회는 격년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예.
이번에는 그 해당되는 해기 때문에 같이 워싱턴에서 열린 겁니다.
네.
올해 열린 2 플러스 2 회의는 그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것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벌써 북한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또 미사일 발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북한이 1, 2년 안에 핵탄두가 장착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예.
ICBM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한 양국의 그 외교 국방 장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예.
또 이번에 워싱턴에 만나서 북한의 이 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방안, 또 미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최홍기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핵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회의의 핵심을 좀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죠. 윤병세 장관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2 플러스 2 회의 또 안보협의체 뭐 여러 가지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듣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윤병세 장관이 외교 정보 군사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련돼서 논의하는 또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협의체의 명칭은 미한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입니다.
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협의체인데요. 이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 또 군사적 억제 조치 이 둘을 연계시켜서 진행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협의체를 만든 것은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핵심이죠.
네.
이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또 제도화하는 차원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말은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그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런 건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 산하의 억제전략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 여기에다가 외교적 대응을 더 추가한 겁니다.
예.
신설되는 이 협의체 2+2 장관회의 산하의 고위급 협의체가 되고요.
예.
억제 핵심 요소인 외교 또 국방 이 두 분야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거시적인 전략 또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이런 예. 것들이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한 그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서 또 전략적, 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게 되면서
네.
그 동맹의 억제 역량이 종합적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제도할 건지 이제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이번 회의에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날 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하고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가급적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그 조속한 시일 내 한국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예. 끌었습니다. 사드는 아시다시피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북한이 최근 그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한국의 경상북도 성주에 그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최첨단 방어체계인데요.
네.
이것을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뭐 처음부터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양국이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역대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대북 제재결의 2705를 채택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때 그 북한 주민의 숨통을 줄 수는 없다 이런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민생 목적 이래서 예외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구멍으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석탄 거래는 오히려 결의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이래서 그 대북 제재 효과가 반감됐다 이런 그 지적들이 나왔는데
예.
이번 회의에서 캐리 장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가 압박 방안으로 그 북한의 돈줄인 석탄 거래를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생계 목적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이를 통해서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캐리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조치는 그 방어 조치로서 그 마지막 그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양국 장관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이날 그 국무부에서 있었던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이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히진 않았지만요. 다만 이 문제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현재 뭐 현안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의 이 원인을 자꾸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요. 그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 정권의 속성, 즉 독재 체제, 민생을 돌보지 않고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그런 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예. 3대 세습, 이런 그 인권 무시, 이런 문제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인 핵과 미사일 문제 말고도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북한의 인권 개선, 또 북한 주민에게 그 정확한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 또 해외 노동자 문제,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양국 외교장관들이 합의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눈 건 이제 양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을 어떻게 좀 압박할 것이고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날 캐리 장관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박과 함께 또 대화 의지 또한 시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네, 캐리 장관과 윤 장관 이날 회의에서 그 대북 압박 또 제재 이런 점에서는 그 한 목소리를 냈는데
예.
캐리 장관은 여기에 더해서 그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니까 북한이 응하라 이런 얘기를 또 더해서 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른 한쪽에도 문을 열어뒀다. 이런 점을 함께 밝힌 건데요.
예.
그 이걸 보면 그 외교와 압박 양쪽에 골고루 무게를 두는 미국의 대북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캐리 장관 얘기를 보면 그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네.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제재 해제와 경제 협력 또 에너지와 식량 지원 새로운 평화 방안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에 대한 이해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가능성을 문을 열어두고 있고
예.
북한이 그 이런 문을 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평화체제 또 평화조약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 그 대북 제재 또 압박 초점 맞춘 윤병세 그 한국 외교장관과는 그 약간 그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조야뿐만 아니라 국무부에서도 캐리 장관도 그렇고요. 대화와 관련돼서 서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미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2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볼까요?
네, 한국과 그 미국의 그 외교 국방장관은 이날 그 2+2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네.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여러 내용입니다만 크게 간추리면 세 가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것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이 그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상당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동시에 미국의 그 한국에 대한 그 방위 공약을 그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이와 관련해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인 그 확장 억제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 이런 공약을 확인했고요.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도 빨리 그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현재 그 북한의 그 핵실험에 대비해서 그 한국과 미국이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과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자, 2+2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48차 미한 안보 협의회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22일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19일 날 그 워싱턴에서 국무부 청사에서 그 2+2 회의가 열리고요.
예.
이어서 그 미안 안보 협의에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국방 장관끼리 만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그 2+2 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이것은 그 미안 안보 협의와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그 같은 해 열리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앞서서 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스톤 카터 국방장관,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2+2 회의를 열고요.
예.
이어서 양국의 그 국방장관만 참여하는 가운데 그 그 연례적인 그 미안 안보 협의회가 열려서 그 군사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그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겁니다.
네. 자, 이 미한 안보 협의회가 끝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no mistake, any attack on America or our allies will not only be defeated, but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response.
예,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당히 강도 높은 경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앞서서 그 대니엘 러셀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그 북한의 김정은이 핵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바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요.
네.
또 캐리 장관도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진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왔다. 이렇게 경고한 데 이어서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이 나온 겁니다.
예.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 이런 그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한 겁니다.
예.
또 카터 장관은 동시에 이 같은 강력한 대북 경고를 통해서 한국에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대한방위공약 그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방위 능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확장 억제 제공을 약속한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도 잠시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산의 뭐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었는데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이게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안보 협의에서 가장 큰 눈길을 끈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
미국의 전략 무기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B-52, B-1B, 또 B-2, 또 스텔스 전투기인 F-22, 핵추진 항공모함, 또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그 전략 자세 있는데요.
예.
그 동안에 이것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북한이 그 핵실험 같은 이런 커다란 도발을 하게 되면 태평양상에 배치된 그 괌 같은 데 배치된 B-50이나 B-1B 이런 그 전투기들이 한국에 이제 날라와서 한국과 같이 그 훈련도 하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그 압박을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여왔는데
예.
이번에 아마 논의된 것은 한 가지 추론을 해보면 아마 한국 측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도발이 있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략 무기가 있으니까
예.
이것을 아예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전략 폭격기, 뭐 3월부터 뭐 6월까지는 뭐 잠수함 이런 식으로 아예 상시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같은 그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북 압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이 문제도 그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공동 성명에는 이 같은 대북 억지력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만 있고
예.
구체적으로 그 전략 무기를 배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아마 논의가 됐고 아마 이것을 그 검토 중이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작년 5월에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동안 또 수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서 올해 8월에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그 북한의 잠수함이 깊은 바다를 통해서 한국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서 은밀하게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리 포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는데요.
예.
미국과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보면 그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 또 추적 파괴하는 데, 그 대잠수함 작전과 또 SLBM을 요격하는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핵심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 또 해상 작전 헬기 등 해군 자산을 동원해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미한 안보 협의회가 끝나고 역시 이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이번 성명의 골자는 어떤 건가요?
네, 뭐 앞에도 얘기가 뭐 대충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이번에 그 48차 미한 안보 협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얘기했는데요.
예.
대단히 항목이 많습니다. 전부 세 보니까 18개 항목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골자만 그 간추려 드리면요. 역시 북한의 그 4호차 핵실험 또 북한의 그 여러 그 탄도미사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북한의 그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 또 이를 위해서 양국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특히 그 미국은 이번 그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그 다 동원해서 한국에 대한 그 기존의 그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 장관의 이른바 2+2 회의, 또 이어서 열린 미한 안보 협의회 관련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닷새 간격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 실패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불과 수일 만에 그것도 10월 17일 그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며칠 간격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번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무수단 미사일은 그 과거에 그 구소련이 개발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고요.
예.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발사하게 되면 한 3,000km 정도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북한이 이를 들여와서 자체 개발해서 이것을 그 실전 배치한 그 미사일인데요.
예.
문제는 이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무기를 그 개발하고 배치할 적에는 반드시 그 여러 번 그 실제로 이것이 잘 가동이 되는지
네.
그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
북한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것을 그 실전 배치하면서 그 발사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지난 2년간 이것을 대해서 쭉 발사를 해왔는데요.
네.
대부분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지난 4월 15일부터 그 8차례 발사를 했는데요.
예.
6월 22일에는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해 그쪽에 떨어져서요. 무수단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구나 그랬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두 번 발사를 했는데요. 10월 15일 발사를 했고요. 또 그 이후로 닷새 만에 20일 날 발사를 했는데요. 모두 그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그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전 배치를 할 당시 별도의 시험 없이 배치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연이어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무수단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발사했지만 한 차례만 성공하면서도 계속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무수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전 단계인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5차례, 5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한 상태에서 운반 수단이 되는 그 단거리 미사일을 그 확실하게 그 성공시켜서
예.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겠다. 이런데 그 무수단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무수단 발사가 미사일 엔진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미사일 엔진이 필요한데
예.
여기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엔진을 그 기술 어떤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무수단을 발사하는 거다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공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오는데
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2+2 회의를 마친 직후 또 미한 연례 안보 협의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어떤 실질적인 그 테스트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네.
어떤 시위적인 성격도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군요. 북한이 이렇게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부분 언론 성명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언론 성명이 채택이 됐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부분 그 유엔 안보리는 이를 비난하는 그 언론 성명을 채택해 왔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 지난 17일 날 북한이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비공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언론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네.
이 같은 그 이것이 비록 실패에 끝났지만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지금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방안을 이야기는 뭐 계속 한동안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나온 건 그 지난 8월이었습니다.
예.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 SLBM 발사를 사전에 막는 방법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부각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 국방부는 핵 잠수함 보유가 핵 무장론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는 데다
예.
또 미국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서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또 한국 정부, 여당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 한국 여당 얘기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장기적으로도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핵 운력에 유의미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들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갈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연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그 의도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남한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북한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반인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압박 또는 강경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일이죠. 이날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는 또 이제 청와대에서 그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요. 이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 체제가 그 민생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함으로써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체제가 결코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신의 발언의 그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정치인 중에 하나죠.
네.
따라서 북한의 그 굉장한 난맥상, 즉 3대 세습, 봉건 체제, 공포 정치, 민심 위반, 또 민생은 돌보지 않고 그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이 같은 걸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때문에 이런 것을 보호할 때 북한 체제가 오래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한국 정부에서 북한 지도부의 동요, 균열 조짐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또 이번 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또 이제 그 발언에 더 힘을 보태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서 2억 달러를 썼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이죠?
네, 최근에 그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여기에 대한 그 한국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쓴 이 2억 달러 식량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오준 그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올해 말고 지금까지 그 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억 달러 또 30억 달러 정도를 투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예.
오 대사는 그러면서 이런 돈이 북한의 경제 개발이나 다른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한국 국회에서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됐고요. 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눈여겨볼 점들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얘기 역시 그 한국 국정원의 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그 보고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예.
국정원은 그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령 이후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숙청이 올해도 다시 좀 재개돼 올 들어 지난달까지 64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난해도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그 장성택 등 여러 그 공포 정치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채용된 사람만 130명이 넘고요.
예.
올해 뭐 64명이 공개 채용됐다 그러니까요. 다 합치면 거의 한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그 처형 또는 숙청된 이런 건데요.
예.
국정원이 이처럼 그 폭정이 계속되면서 엘리트층의 그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고 또 당 간부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신변 불안을 느껴서 행사 일정을 갑자기 바꾸고 또 경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신변의 불안을 느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행사 일정을 바꾸고 또 장소도 바꾸고 이런 일이 그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장치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 경호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북한의 이딴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체제 안정성이 그 체제 불안정성 이것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예.
북한 출신의 간부는 김정은에게는 생사를 함께할 신복이 없고 권력층도 신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충성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안정됐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한국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변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형제들에 대한 근황도 언급이 된 게 있는데요. 아, 김정철,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이죠. 예, 김정철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네, 김정철도 그 종족을 감췄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국가정보원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형, 그 김정철에 대해서 그 근황을 설명을 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김정철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인데요. 아, 성격이 과거 좀 유학을 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동생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아,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친형인 그 김정철은 권력에서 소외된 채 감시를 받고 있고 또 다소 그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철이 그 술에 취하고 헛것이 좀 보이고 있고 또 호텔방에서 술병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김정철은 또 지난해 겨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일종의 그 충성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아, 김 위원장에게 재구실도 못하는 자신을, 즉 김정철 얘기입니다.
네.
김정철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충성의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친형이 뭐 동생에게 뭐 편지를 못 보낼 건 없습니다만은 마치 무슨 신하가 왕에게 무슨 보내듯이 좀 그 어색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김정철과 함께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사실 김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론에서 이제 물론 확인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만 결혼을 했다 또 출산을 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현재 그 김여정의 경우에는
예.
그 지난 6월 이후에 공개 활동이 없어서
예.
그 질병 치료 또는 임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은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그 모습을 감추기 전까지는 그 김여정이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네.
김여정의 그 표면적인 직책은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지만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만큼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은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에 앞서서 김여정에게 건의하고 여기서 합의가 되면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이런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정원에 따르면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동당 간부들이 사소한 실수만 해도
예.
처벌하는 등 그 횡포를 부리면서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최용기 기자, 국정원의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수집이 되는 겁니까?
뭐 국가의 그 정보기관이니까요.
예.
뭐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여러 그 사례 이런 것을 보면요.
네.
대개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가 수집됩니다.
예.
하나는 현재 뭐 북한이 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그래도 인적 교류 중국을 통해 나오거나 탈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인적 정보라고 그러죠. 인적
예.
정보가 나와서 이것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통신 감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 또 여러 가지 그 기구 여러 가지 그 뭐 비행기 또 인공위성 이런 걸 통해서요.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통신이나 전화 또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감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뭐 저희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 워싱턴에서 열렸죠. 북한의 핵 문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라는 내용. 또 최근 연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소식 그리고 남북관계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기 기자, 이현철 기자였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